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분명 미친 사람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국민을 굶주리게 하거나 살해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며 그가 전례 없는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글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 맞서 초강경 대응을 위협하는 개인 이름의 성명을 발표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완전 파괴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발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한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행정명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제재하고 북한에 다녀온 모든 선박과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의 건설, 에너지, 어업, 정보기술 등의 산업활동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더 이상 다른 나라를 통해 무역과 은영 거래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3자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수준을 최고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별도로 가진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통해 양국의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는 지난 19일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생존자 구조 활동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경찰은 오늘 무너진 두 채의 건물 잔해 속에서 여러 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지금까지 구조된 사람이 적어도 60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구조되는 인원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적어도 286명이 사망하고 2,000명이 다쳤습니다. 피해 현장에는 이제 잔해를 치우기 위한 중장비가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7일 멕시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모 8.1의 지진으로 100여 명이 사망한 지 두 주가 채 안 돼 발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 이란 국영 TV로 중계된 연설을 통해 탄도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며 미사일뿐 아니라 공군, 육군, 해군의 능력도 강화하고 다른 어느 나라의 허락도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이 위험한 미사일을 제조해 예멘과 시리아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등 서방 6개 나라가 2015년 체결한 이란과의 핵 합의를 비판하면서 미국이 이 합의를 철회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이란은 오늘 로하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군사 행진에서 사정거리가 2,000km에 달하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독일에서 오는 24일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총 631명의 연방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대로 나타날 경우 앙겔라 메르켈 현 총리는 4선 연임에 성공하게 됩니다. 독일의 총리는 연방 하원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가 맞습니다. 터키의 흑해 연안에서 오늘 난민을 태운 선박의 침몰해 4명이 익사하고 20명이 실종됐습니다. 사고는 터키 북서부 케프켄 근해에서 동틀 무렵 발생했으며 해양경비대와 상선의 도움으로 38명이 구조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A new executive order will cut off sources of revenue that fund North Korea's efforts to develop the deadliest.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담에 참석한 각국 외무장관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1일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최고 강도의 제재 압박을 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새벽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아침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7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28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 기업,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끼친다며 이런 불량 국가를 경제적으로 돕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기업,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이번 행정명령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 불량 국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잔혹한 북한 정권은 자국 국민과 다른 국가의 자주권을 존중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은행들이 미국과 거래를 하든지 혹은 무법 정권인 북한과 거래를 하든지 두 가지 중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new order provides us with powerful new tools, but I want to be clear. The order targets only one.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 명령이 새롭고 강력한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는 오직 한 국가만을 목표로 하고 그 국가는 북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은 더 이상 다른 나라를 통해 무역과 은행 거래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많은 국가가 북한의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데 미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책임감 있는 국가들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또 자신이 이날 발표한 행정명령과 같은 독자 방안을 도입하길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응해 발표한 행정명령이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영남 기자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지 이틀 만에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기업,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무엇보다 눈에 띄는데요. 북한에 들어가는 자금을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해당 국가나 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북한과의 거래 내역이 확인되면 미 재무부가 이를 제재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은행들이 미국과 거래를 하든지 혹은 무법 정권인 북한과 거래를 하든지 두 가지 중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부 장관도 이날 이번 제재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이나 민간 기업을 제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재 대상자가 전 세계 어느 금융기관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이를 동결하거나 차단할 권한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무역과 관련된 제재 사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북한의 건설, 에너지, 금융, 제조 등의 산업에 연루된 금융기관과 개인을 제재할 계획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섬유, 어업, 정보기술 산업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는데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유엔도 최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서 북한의 섬유 수출을 전면 차단한 바 있습니다. 섬유는 석탄 다음으로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인 수출입 관련 조항은 어떻게 돼 있죠?
예,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을 북한에 수출하거나 북한으로부터 수입했을 때도 역시 제재 대상이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중대한 수출과 수입을 한 정황이 확인되면 제재 대상이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선박과 항공기 운항도 규제가 된다고요?
예, 북한의 항구와 공항을 다녀온 선박과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선박의 경우는 잠시 북한 항구에 기항해 배에 실린 화물만 하역했어도 180일 조항이 적용됩니다.
예, 이 특별히 선박에 대한 제재가 강한 이유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제재를 피해가는 걸 막기 위해 이번 행정명령엔 북한의 해운업과 무역 네트워크를 차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 역시 금융거래 차단과 함께 선박 문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박이 제재 영향을 받을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매우 큰 규모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항구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개인과 사업체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일각의 분석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중국은 북한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상 중국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번 제재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직 한 국가만을 겨냥하고 있으며 그 국가는 북한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문우신 장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제재 목표는 북한을 포함해 북한과 거래나 사업을 하는 당사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이 발동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끼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국가이자 불량 국가인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행정명령에도 북한을 제재하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까?
네, 바로 첫 장에 자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우선 북한 정권이 도발적이고 안정을 흔들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7월 두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달 초에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그 밖에 인권을 유린하고 또 해외에서 벌어들인 자금으로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6자회담 공동성명 등을 위반한 행동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같은 사안들이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를 계속 위협하고 미국의 국제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국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발표한 직후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3자 회담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미국의 독자적 제재 조치가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아베 총리 역시 새로운 차원의 대북 압박을 가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대회 준비를 이유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제시한 유엔 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유엔 총회가 열린 뉴욕에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남 기자와 함께 미국의 대북 제재 내용이 담긴 새 행정 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담에 참석한 각국 외무장관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지난 30여 년간 단 한 차례도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처참한 경제 사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While North Korea has shunn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let its people starve while it relentlessly pursues nuclear weapons, South Korea has opted not to pursue nuclear weapons.
틸러슨 장관은 21일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장관급 비확산 회의에서 북한이 끊임없이 핵무기를 추구하면서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자국민을 굶주리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택하지 않고 국제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 경제 강국 중 하나로 성장했고 국내 총생산 GDP에 있어서도 이웃인 북한에 비해 100배가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무기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한다고 인식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핵무기는 분명히 더 큰 고립과 불명예, 궁핍에 이르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해도 정권을 안전하게 만들 수 없다며 대신 국제사회의 집단적 결의와 북한의 공격성을 억제하겠다는 약속만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사례를 통해 여러 나라들이 국제사회 비확산 규범을 지키고 강화해야 하는 이유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we look to the futu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cord of enforcing compliance with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and commitments
비확산 의무와 약속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행 기록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 도달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문제에 처한 현 상황이 그런 책임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1980년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했지만 한 번도 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불이행을 해결하고 핵 위협을 제어하기 위해 마련된 모든 후속 합의를 모두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No bright future awaits North Korea if it continues on its present path.
북한이 지금과 같은 길을 계속 걷는다면 밝은 미래는 없고 국제사회의 고립 역시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고노 외무상은 북한이 최근 채택된 결의 2375호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북한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NPT 체제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협정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제사회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관련 제재 결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북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r. Presid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reacted firmly and rapidly to the latest provocations by North Korea. In addition to the quick
강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확고하고 신속히 반응했다면서 빠르게 채택된 새 결의 외에도 많은 나라들과 기구들이 강하게 북한을 비난하고 독자적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된 도발은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정권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경제적 조치만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 정권이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의 주제는 비확산이었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안보리 이사국 외교장관들과 대표들은 빠짐없이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거듭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동시에 미국과 한국 양국도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중국 정부의 쌍 중단 중재안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또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과 유럽 나라들이 이란과 맺은 핵 합의, 즉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북한 문제와 연계했습니다. 최근 미국 등이 고려하고 있는 이란 핵 합의 파기가 현실화될 경우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벤자 대사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사례를 거론하면서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북한의 무기 개발 이유를 최소한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1일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에 최고 강도의 제재 압박을 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첨단 군사 자산을 획득하고 개발하는 등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뉴욕 롯데팰리스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일본 상공 위로 지나간 두 차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한국의 최첨단 군사 자산 획득과 개발을 통해 양국의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과 주변 지역에 미국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 같은 군사력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유엔 안보리가 최근 채택한 결의 2371호와 2375호에 충실하고 철저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의 위협적 행동을 억제하고 비핵화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북한의 최고 강도의 제재 압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추진한다는 두 나라의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we're making a lot of progress in a lot of different ways.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대화의 실제적인 초점은 군사관계이며 이는 현재 매우 좋은 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미국의 대북 대응 조치에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북한의 도발이 대단히 개탄스럽고 또 우리를 격분시켰는데 그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대응을 잘해주셨고 또 한미 간의 공조도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한 연설이 강력했다며 그런 강력함이 북한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개탄이란 단어를 사용한 데 대해 매우 기쁘다며 흡족한 가운데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두 정상은 회담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강도의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 중국의 전향적 조치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호한 조치를 내려주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며 한국도 그에 최대한 공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북한이 과거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핵폭탄보다 10배 이상 위력이 큰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일본 상공위로 통과한 탄도미사일을 두 번이나 발사했다며 이는 용인할 수 없는 충격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에 감사를 표시하며 세 나라의 연합과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공조를 강화하며 다음 행동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두 나라와 미국의 동맹관계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적이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3국 정상회담 뒤 기자들에게 세 정상이 북핵과 미사일 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위협에 맞서 3국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하자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장관은 특히 세 정상이 이런 공조하에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국제사회가 최고 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국제사회가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도록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총회를 고강도 대북 압박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 등 정부 고위 관리들이 뉴욕으로 출두해 각국 정상과 대표들을 만나며 외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거의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만나는 정상들에게 거의 빠짐없이 대북 제재 압박 공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아프리카 연합 회원국 정상들과의 회동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역시 각국 정상은 물론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 외교 수장들까지 직접 접촉해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와 국가 차원의 개별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의 대표적인 예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뒤에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북한 문제에만 3분 이상을 할애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것도 국제사회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장소를 유엔 안보리로 바꿔서 역시 우리가 미국과 미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면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스티브 무느신 재무장관 등 여러 관리도 뉴욕에서 대북 제재 압박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1일 열린 미 한일 정상회담도 같은 맥락이겠죠?
네, 제3국 정상들이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최고 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합의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미 정부 관리들은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3국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미 대표들이 25년 북한 문제에 관여했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때문에 북한 문제를 지금 겪는 것이고 또 새 정상이 뉴욕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고강도 대북 제재 행정명령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많은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21일 VOA에 트럼프 행정부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북한 정권이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그들의 핵 프로그램에 드는 경제적 비용을 늘리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 관리 출신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방어재단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이 과거 이란에 가했던 제재 방식을 따라하고 있다며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란식 제재와 흡사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들과 은행들, 개인들이 이란과 미국 사이에 양자택일해야 했던 상황이 북한에도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과거에 이란의 원유 수출을 대폭 제한하고 국방수권법에 이를 포함해서 법제화했습니다. 이 법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에 대해 미국이 금융제재를 가하도록 의무화한 게 핵심이었는데요. 이란과 교역하는 나라들에게 2차 제재를 경고하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선택을 하라고 경고를 했고 이 관련 교역국들은 대거 원유 수입을 끊거나 규모를 많이 축소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란은 현금 유입이 막히면서 엄청난 경제난에 시달렸고 결국은 협상장에 나왔습니다.
미 한일 정상이 21일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의장에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게 그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 또 엘리트들을 위한 사치품 등 여러 물품의 구매를 국제상거래와 금융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들이 그런 목적의 소득을 규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을 너무 구석으로 몰면 북한 정권이 강하게 반발을 해서 실제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부통령이 군사력이 계속 선택 방안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많은 언론들이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면 미국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킬 것이냐 이런 것이죠. 이에 대해서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1일 NBC 방송에 북한이 미국이나 미 동맹국들을 공격하면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응 방안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이 펜스 부통령도 입장을 밝혔군요.
네, 펜스 부통령은 2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군사적 충돌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분명히 말했듯이 우리는 평양의 불량 정권이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입수해 미국 국민이나 미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상황을 그저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명확히 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죠. 따라서 북한 정권이 태도를 바꿔 협상에 임하도록 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고강도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엔 총회를 통해서 대북 압박을 극대화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은경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언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파괴 발언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확고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긍정적 반응이 있는가 하면 비핵화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브루스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괴 발언이 김정은 정권의 눈높이에 맞춰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Since the regime really only cares about its own survival, President Trump has hopefully put this in.
베넷 연구원은 19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정은 정권이 오직 정권의 생존에만 관심을 두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그들이 이해할 만한 언어로 말하고자 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곧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권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파괴 발언 직후 곧바로 김 위원장을 거론하면서 자기 자신과 정권을 위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무고한 북한 주민들을 해치겠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박사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being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will not accept North Korean nuclear weapon.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강하고 단호하지만 이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을 예방하기 위한 잠재적 군사 공격을 암시한다기보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한 경고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뿐 아니라 모든 회원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에 유엔이 더 직접적으로 대응해달라는 당부 또한 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도 사안의 심각성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연설을 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제 타격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단지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만 격렬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의 공격을 전제로 한 방어적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statement itself was not very refined, but it was also not an offensive threat, and it was premised actually.
성명 자체는 정제되지 않았지만 공격적인 위협을 담고 있지 않고 북한 위협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복성 위협만 언급됐을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언론들은 북한의 완전 파괴에만 초점을 맞춰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의 위협을 전제로 한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며 연설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북한에 대한 정책보다는 미국의 자세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should be presenting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 comprehensive plan for how we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근육을 과시하는 것 외에 할 일이 더 많으며 미국이 어떻게 평화와 안보를 추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지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한 계획을 내놓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말이 어떤 것도 바꿔놓지 못할 것이고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연설에 새로운 계획이나 대화 재개 등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역시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I think that North Korea will largely ignore President Trump's words because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매우 강력한 수사였다면서 발언 뒤에 어떤 전략이 있는지가 남은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어느 시점에 가해질 수 있다는 일종의 미치광이 전략으로 북한을 설득하려는 것인지, 북한 도발에 대한 커져가는 실망감의 표출인지, 혹은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뜻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미국이 어떤 전략을 가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매우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했습니다. 섬유는 북한의 2위 수출 품목이어서 외환난과 함께 업체 종사자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의 섬유 수출을 전면 차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미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섬유 수출을 막은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흘러들어가는 외화 자금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Textile export ban is really designed to decrease the flow of foreign currency earnings.
섬유는 석탄과 함께 북한의 양대 수출 품목으로 지난해의 경우 북한 전체 수출의 25.8%인 7억 3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석탄 수출이 금지되면서 북한의 가장 큰 수출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안보리의 이번 제재로 북중 인가공 사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은 북한의 옷감과 실, 단추 같은 원부자재를 제공하고 북한 근로자들은 이를 가공해 완제품을 만들어 중국 측에 넘겨왔는데 이것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북중 간 인가공이 이런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기업이 북한 근로자들을 중국으로 불러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중국 기업이 북한에 공장을 세워 제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정은희 책임연구원입니다.
북한으로 원부자재를 다 보내서 메이드 인 차이나로 그게 완성품이 되어서 이제 중국으로 보내창고로 들어온 형태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중국 자체에 공장이 있습니다. 이제 공장에서 이제 북한의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이제 좀 값싼 약간 임금으로 이제 그걸 만들어서 중국 내에서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또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인가공을 위해 원부자재가 국경을 넘어 북한에 들어갈 경우 이것이 중국의 대북 섬유 수출로 잡힌다는 겁니다. 또 북한에서 인가공 방식으로 만들어진 완제품이 다시 중국으로 반출될 경우에도 북한의 대중 의류 수출로 분류됩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의 섬유 수출이 7억 달러라 해도 실제로 북한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그보다 훨씬 적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과거 북한 노동당 39호실에 근무하다 미국으로 망명한 리정호 씨입니다.
언론들에서 북한의 수출액이 30억 달러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북한의 총 수출액은 약 2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수출액에서 의류를 임가공하는 수출이 약 9억 달러부터 10억 달러의 그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류 임가공 수출은 북한의 노동력과 생산 설비만 보장하고 또 임가공비로 받는 금액이 약 5천만 달러부터 1억 달러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북중 간 인가공 사업이 활발한 것은 북한의 노동력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근로자의 월급은 80달러 수준인데 이는 중국 근로자의 임금 400달러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이고 베트남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제품을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것보다 북한에 맡길 경우 훨씬 싼 가격에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있는 기업들이 북한과의 인가공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북중 간 전체 인가공에서 랴오닝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중국 내 조선족 기업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도 많은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의류 인가공을 장려해왔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이 라성 경제특군의 의류업체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니 운동복과 작업복은 물론 성내의와 겨울 섬옷을 마음먹은 대로 설계하고 제품의 가지수는 무려 602호 가지로 생산 설비 또한 그전보다 9배로 늘어나갔음. 공장의 생산 실적이 어찌 오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인가공이 돈벌이가 되자 북한의 많은 업체들이 너도 나도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평양과 평안북도, 황해북도를 중심으로 북한 전역에서 300여 개 업체가 인가공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은희 연구원은 일반 기업은 물론 개인들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자체에서 장려하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화학공장이라고 해도 이 화학공장 자체에서도 그냥 우리가 인가공을 하고 싶으면 이런 업종을 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양뿐만 아니라 신우주는 뭐 이미 엄청나게 많은 그 인가 업체가 있고요. 근데 예를 들면은 평성 같은 곳에서는 그냥 자기 집에다가 하나의 어떤 공장을 차려서
전문가들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방직 공장과 봉제 업체 등에서 일해온 북한의 여성 근로자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의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손길이 많은 가는 그 노동 집중 이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7억 5천만 불 정도 수출하려면은 이 북한 입장에서 노동자가 최한 5만에서 한 6, 7만 정도 되지 않겠냐. 그 아마 그 북한의 노동자들의 직업을 잃기 때문에 당분간은 타격 입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반면 정은희 연구원은 수출길이 막히면 북한 인가공업체들이 국내 시장으로 눈길을 돌려 활로를 찾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에서도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자체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천들을 수요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제재가 강화되고 이런 공장들에게 위기가 닥쳐온다면 북한 내 시장으로 또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의류 인가공 사업은 1980년대 시작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일본의 친북 단체인 조총련 기업들과의 합영 합작을 통해 인가공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남북경협과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한 인가공이 이뤄져 2007년의 경우 그 규모가 2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 인가공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2016년 개성공단 폐쇄로 완전 중단된 상태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 방송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입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외교와 제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미군 고위 장성이 밝혔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은 2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으로 출격시키는 이유도 대북 억제력 확보 차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이튼 사령관은 이어 외교와 제재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튼 사령관은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하는 한편 외교가 작동하도록 가능한 많은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국가인 카타르가 북한 노동자들을 철수시키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카타르 정부 공보실은 지난 18일 RFA에 현재 카타르에는 천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있다며 노동계약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에 대부분 귀국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주로 건설공사에 투입된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허가가 다시 갱신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카타르 정부의 입장은 최근 쿠웨이트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겠다고 밝힌 뒤에 나온 것입니다. 중동 지역 국가들이 하나둘씩 북한과의 관계를 축소하면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가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자유아시아 방송은 카타르 외무부와 미국 주재 카타르 대사관에 구체적인 북한 노동자 실태와 입장에 관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개인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과 유네스코가 최근 발표한 2017 브로드밴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전 세계 148개국 중 북한은 전체 인구 중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민의 비율이 1% 이하이거나 관련 정보가 없는 4개국에 포함됐습니다. 북한 외에 나머지 3개 나라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소말리아,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나우루입니다. 북한은 인터넷 사용 가구수와 고속인터넷 사용자 비율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한국 내에서 전해지는 남북관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은 서울은 오늘입니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반발해 미국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제재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증진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런 소식을 중심으로 김현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에 대응해서 성명을 발표했군요.
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어제 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신년사를 제외하고 북한 최고 지도자가 자신 명의로 성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성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북한 조선중앙TV가 오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전날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다며 성명 전문을 공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미국 집권자는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발언은 고사하고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특히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북한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 완전 파괴의 발언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말하는 거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북한을 겨냥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에 대해서도 곧바로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서 반응을 보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트위터에 김 위원장을 강하게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에서 김 위원장을 자국민을 굶주리게 하거나 살해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 분명 미친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그가 전례 없는 시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난이 깡패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서로 직접 비난전을 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성명에서 미국에 대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이 초강경 대응 조치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이에 대해서는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기자들에게 한 발언이 있었는데요. 리 외무상은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조치가 되겠는지는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 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생각에는 역대급 수소탄 지상시험을 아마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리 외무상의 발언은 이 북한이 지금까지는 지하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했지만 이번에는 수소탄을 실은 탄두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해 태평양으로 날려보겠다는 의미여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태평양에서의 수소탄 실험은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런 도발은 미국이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미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태평양에서 수소탄 실험을 시도하고 성공할 경우 사실상 핵과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완성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미국을 향해 위협을 쏟아낸 데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통일부는 오늘 북한의 긴장구조를 삼가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이어 오늘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을 통해 또 다른 도발을 언급하였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타국을 적대하고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한국통일부 대변인의 말 들어봤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현진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미국이 어제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내용의 새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미국 정부가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을 평가한다며 이 행정명령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끈다는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서 행정명령 등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 정부도 대북 독자 제재 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대통령이 확인한 바와 같이 안보리결의 2371호와 2375호 등을 충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의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가 열렸는데요.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이 참석했죠.
네, 강 장관은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을 주제로 열린 어제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r. Presid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reacted firmly and rapidly to the latest provocations by North Korea.
강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확고하고 신속히 반응했다면서 빠르게 채택된 새 안보리 결의 외에도 많은 나라들과 기구들이 강하게 북한을 비난하고 독자적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된 도발은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정권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경제적 조치만 강화할 것이란 점을 북한 정권이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회의에 참석한 안보리 이사국 외교장관들도 북한에 대해 언급을 했나요?
네, 이날 회의 주제는 비확산이었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안보리 이사국 외교장관들과 대표들은 한결같이 북한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렉스 틸러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처참한 경제 사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While North Korea has shunn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let its people starve while it relentlessly pursues nuclear weapons,
북한이 끊임없이 핵무기를 추구하면서 자국민을 굶주리게 했다는 건데요.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은 핵무기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한다고 인식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핵무기는 분명히 더 큰 고립과 불명예, 궁핍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사례를 통해 여러 나라들이 국제사회 비확산 규범을 지키고 강화해야 하는 이유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외상은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고노다로 일본 외상도 북한의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는데요. 북한이 지금과 같은 길을 계속 걷는다면 밝은 미래는 없고 국제사회의 고립 역시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도 궁금한데요.
네, 왕이 부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거듭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동시에 미한 양국도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중국 정부의 이 쌍중단 중재안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네, 한국 외교부는 이날 회의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외교부는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통해 국제 비확산 체제 핵심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확고한 의지가 재확인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국제사회의 경고 메시지가 발신된 것으로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한국통일부가 오늘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의 조기 출범과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 집행 등의 내용이 담긴 올해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마련했나요?
아니요. 이 통일부는 지난해 9월 발효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할 내용의 1차 북한 인권 증진 기본 계획을 지난 4월에 수립했지만 집행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북한 인권 증진 집행 계획을 추석을 전후로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장관이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의 실질적 증진과 북한 당국의 정책 노선을 인권, 민생 친화적으로 전환할 것, 또 북한인권증진 과정을 통한 남북 간 동질성 회복 등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현진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